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우리의 생명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자매님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세요?
저희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겠죠. 에스더님은 결혼식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한참 이제 수술하시고 암치료 받으시면서 많이 쇠약해지셔서 당시 오래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였죠. 지금 남편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남조선에서는 1년 전에 결혼을 할 장소를 예약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에 비하면 아주 단기간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려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하객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예상되지 않아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쁘셨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가족과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어서 저희 부부 두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식이 다 끝나고 나서 남편과 손박수를 치면서 다 끝났다고 좋아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정리를 마치고 보니까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30분 정도는 식사를 못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던 생각이 나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었네요. 성경에서도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게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첫 기적이 결혼식 잔치였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맞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에 마련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큰 수치였습니다. 결혼식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네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와 방식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맡기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서 주목할 건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였다는 점입니다. 율법과 의식의 상징이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 새롭게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은 순종했고 물을 길어온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지하자매님 읽어주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이고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지하자매님이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은 절망이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하게 생각해서 물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항아리가 비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고 그 물이 순종 안에 있었고 주님이 역사하셨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큰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순종이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 훌륭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기쁨이 사라졌고 관계가 메말랐고 소망도 흐릿해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빈 항아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항아리를 내어놓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는 점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채우는 전적인 신뢰가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어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제게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부족한 인생을 포도주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다 라고요.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소름이 돋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자들만 아는 은혜네요.
맞아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가 좋아졌다고만 느꼈지만 하인들은 변화의 전 과정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다 보면 세상이 모르는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은 잔치의 기쁨을 되살린 것뿐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의 분위기와 믿음의 방향도 바꾸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의 빈 항아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기쁨은 다시 채워지고 은혜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들으시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빈 항아리를 예수님께 드리며 물을 가득 채우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지하자매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며 또 죄를 또 많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 네. 인간은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세히 보는 눈을 가져라 하는 것이 네. 죄악 속에서만 살다 보면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참된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겸손한 고백을 하셨네요.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죠. 말씀이신 빛을 따라 함께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견해가 전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의 극한의 낮아지심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그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두 가지였죠. 먼저는 버림받은 자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당하는 극한 고통과 고뇌를 그리스도 당신께서 특별히 당신의 영혼으로 친히 당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의 전 과정에서 크고도 극심한 치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조문이 그분께서 극심한 고난에 처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정말 그거야 라는 논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지는요. 그리스도께서 몸뿐 아니라 영혼으로도 고난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뿐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분의 고난 역시 몸과 영혼 모두의 고난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논지를 살펴볼 때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건 영혼의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셨고라는 조문은 그분께서 극심한 고난에 처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벌이 지옥의 고통인데
네.
거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니 그분의 고통은 지옥과 같은 깊은 고뇌와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논지는요. 그리스도의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조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만큼 그분의 극심한 고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조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조목은 그분의 영혼의 고뇌와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지옥을 지옥과 같은 고통처럼 비유적으로 이해하지 마. 그건 진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이해해야 돼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반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더 고통받기 위해 선하 혹은 마귀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욱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자들의 장소로서의 지옥에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지옥에 내려가셨고는 진짜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고통과 두려움은 그가 장사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고통으로.
네.
지옥 강하는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영혼의 고뇌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반론도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 반론의 핵심은 뭐 목사님께서 이미 뭐
네.
앞에 전제를 깔아놓는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고통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끝났으니 지옥에 내려가신 걸 고통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신경의 조목을 시간의 흐름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문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 이 두 가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맞지만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만도 아니고 그저 장사되신 것만도 아닌 당신의 영혼까지 불신자가 영원히 당하게 될 그런 가장 극심한 고통과 지옥의 고뇌를 당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4문의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의 열매들은 무엇이냐였습니다. 지옥 강화의 목적 내지는 지옥 강화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제일 큰 열매는 우리를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그와 더불어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죠. 예.
아멘.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 7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대하여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다룬 신조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관련해 어떤 것들이었죠? 사무엘 형제님?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그가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요. 오늘부터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내용부터는 낮아지심의 반대, 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또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네.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부터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큰 차이는 뭘까요?
아마도 그 중보자의 낮아지심은 영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들은 보존시키는 그의 공효와 능력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살펴보죠. 자,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누구인가요?
그거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죠. 죽으신 바로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그분은 어떤 식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참으로 죽은 상태에 계셨던 그분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그의 육체에 불러오셨고 그리하여 그의 육체가 놓여있던 무덤으로부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분은 성부의 힘과 능력 또한 그 자신의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네, 근데 그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신성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의 부활의 증거들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많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천사가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부활에 관해 짚어봤고요. 45분에서 살펴볼 작은 주제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실까요?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이고요.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세 번째로 그가 살아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부활의 유익 혹은 열매들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생일이 언젠가요?
근데 예, 말씀드릴 건데요. 목사님 갑자기 왜 예, 물어보시는 거죠?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생일이 예수님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아, 그렇네요.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뭐 기원전 BC,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기원 후, 주님이 오시고 난 후로 나뉘고 그 기준이 예수님이 탄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분들이 적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네, 그러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은 천사들과 여인들과 복음서의 기록자들과 사도들과 그 밖에 기타 성도들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또 느꼈다라고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설사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뒤에 본 일이 없었다 해도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며 그들의 증언을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어떻게 살아나셨냐? 마치 이 질문이 뭐 방법이나 도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로 또 어떠한 상태로 살아나셨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는 어떻게 살아나셨냐? 진정으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은 죽었다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니까 진정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그분의 영혼이 진짜로 그분의 육체로 돌아왔다라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파수병들이 밤을 지새며 무덤을 지켰죠.
네.
그분은 그의 육체가 누워있던 그 무덤으로부터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파수병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죽을 만큼 놀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부활 뭐냐? 진짜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진짜로. 자, 또 그는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두 번째, 주님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상태, 바로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은 사람이 어떤 신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살이 있으셨던 참된 사람이셨던 주님께서 똑같이 영과 살을 지니신 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나 속성이 동일한 상태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어떠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비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혀있는 방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지셨죠. 예, 본래의 본질 속성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하지만 영화로워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당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놀라운 축복들을 위해서 공로로 얻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사 그 축복들을 그 회복시키실 그 중보자께서 바로 그분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 수 없겠죠.
네.
자, 그분은 또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제거하셨죠. 그것을 친히 던지셨고요. 그의 죽은 육체를 살리셨고 그의 영혼과 다시 연합시키셨고 복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자기 자신에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자신의 신적인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관련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10장 18절, 5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헐어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그 권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들이 살린다.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심을, 그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결국 신적인 권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살펴봤는데 방금 이 세 번째 것,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반론이 있거든요.
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일으키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다 입니다.
네, 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따라가겠죠. 물론
네.
성경에 없는 얘기도 하긴 하죠. 이들의 문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 성경의 다른 곳과 연결을 시키지 않거나 모순되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아닌데 로마서 8장 11절 보면 그리스도를 살려줬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말씀을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부께서는 성자 자신을 통해 성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살아나게 하셨죠. 그런데 성자 자신으로 성자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성자를 통하여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본질이 동일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본질은. 그렇지만 또 다른 위격, 그건 성자죠. 그를 통해 무한한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데 그중에 어떤 일도 있느냐? 성자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일도 있다는 거죠. 결국 부활은 성부께서 성자 자신을 통해 성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성부나 성자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신이 그의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제 이런 의미가 성부께서 영을 통해 성자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세 가지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께서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 살아나셨냐 해서 그러한 이유로 살아나신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과 모형들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들이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그렇게 사실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구약의 이 선지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었는데요. 누굴까요? 요나죠. 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그런 세 가지 방법 또는 세 가지 형태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나셨느냐. 그 이유들을 물었을 때 먼저는 뭐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들처럼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 혹은 요나와 같은 모형들 그런 성경들이 정말로 아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보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님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의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그가 진정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없을 만큼의 시일이 흐른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한 그 위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루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살아나셨죠.
네.
또 본질과 속성이 고난당하신 참된 인성에 따라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이렇게 살아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네, 사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의 실체가 네. 그것을 상징하는 모형과 일치하도록 또 예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리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정황 이것이 사도신경의 조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네.
45문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가 살아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그분은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지. 맞죠. 네. 분명히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목적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선포되었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관련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하셔야만 했죠.
네,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불변하는 작정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셔야 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과 관련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도 우리가 도전받을 게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나셨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느냐? 똑같이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귀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령제님, 오늘 알아본 것 중에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짧게 나누면 부활은 네. 소망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건데 그 중요한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변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